이사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환하시고 돌아가신 그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죠. 제사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매 주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잔치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또 여러분은 지금 초상집에 왔습니까? 잔치집에 왔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미사를 하셔야 돼요. 연미사를 봉헌하시는 분들은 초상집에 오신 것처럼, 그리고 생미사를 봉헌하시는 분들, 또 감사미사, 여러분들 미사지향을 신청 안 하셨어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미사지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잔치집 분위기로 이렇게 오셨으면 여러분이 이 얼굴 표정에 그게 딱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좀 쌀쌀 맞아가지고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이왕이면 이렇게 좀 생글생글 웃는 모습으로 미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것도 걱정스럽긴 하지만 마음속으로부터 충만하게 나오는 성령,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 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신령 난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신이 나오는 거예요. 네? 신이 요 안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신이 내 안에서 표출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과 전통적인 그런 신앙이 이렇게 잘 만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마르코 복음을 읽으면서 마르코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지만, 이것은 이제 평일 미사에 오시면 여러분이 마르코 복음에 대한 해설을 잘 들으실 수가 있어요. 한 25명에서 30명 정도의 신자들이 지금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또 이제 마르코 복음을 또 읽고 있으니까 그 해설을 잘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 미사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 마르코 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만 요약을 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뭐 사정상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또 빼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오시는 평일미사에 오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라 할지라도 또 반복학습이니까, 마르코 복음은 다른 경서와는 달리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 1장 1절에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네, 좀 길었네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좀 줄일게요. 하느님의 아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네,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복음, 기쁜 소식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마르코 복음은. 그런데 마르코 복음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이 두 가지가 또 나타나는데, 하나는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또 마귀를 쫓아내실 때 침묵하라고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기억나시나요? 예? 오늘도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도 침묵해라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신자 생활하면서 사실은 이 침묵의 중요성을, 가톨릭 교회는 침묵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영성체 후에도 끝나고 나서는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성체 앞에서도 기도할 때 침묵하면서 기도해요. 우리 성체 조배실에서도 가만히 보면 조용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는 말도 막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침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 키치노워털로 한인 천주교회가 잘 되려면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혀로 짓는 죄, 이거 조심해야 돼. 혀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따르라, 그냥 따르라. 근데 이 침묵은 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압니다. 왜냐하면, 눈이 먼 도경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그 도경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면,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볼 거 아니에요. 당신 눈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이렇게 금방 알아보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예? 그런데도 그걸 이제 막 얘기하는 거를 당신이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 나병 환자면 이렇게 손도 오그라지고 코도 떨어지고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됩니다. 거의 못 알아보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장동건이나 배용준처럼 얼굴이 탁 이렇게 변해가지고 착 지나가면 이렇게 저 사람 전 지난번에 한센병에 걸렸던 사람 아닌가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본질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영광을 찬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마르코 복음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병자를 고쳐주실 때 여러분이 그 좋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아주 강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당신 고향에 가셨을 때 그 고향에 있는에서는 기적을 별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하면서 일단은 아래로 탁 깔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절실함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심한 거죠. 의심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생각보다는 포지티브한 생각이, 우리 이제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있으나 걱정이 돼, 영어 쓸 때마다. 다시 바꿔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 이제 요거 마르코 복음을 요약해 드린 거고, 오늘 복음 말씀에서 이제 시몬의 장모를, 시몬이 이제 장모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시몬은 제1대 우리 카톨릭 교회 초대 교황님입니다. 네? 시몬으로부터 지금 264대까지 교황님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베네딕토 16세까지. 그러면 이 교황님, 1대 교황님이 이제 시몬인데,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그 열병이 걸렸어요. 열이 아주 펄펄 끓으면 생명이 위험하죠. 지금은 이제 페니실린도 발견이 되고 해서 이제 해열제가 있어서 금방 났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어려운 병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서 이제 고쳐주시자마자 시몬의 장모님은 무슨 일을 했어요? 예? 지중을 들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한 거예요, 봉사. 예? 그러니까 그 감사함의 표시로 예수님에 대한 지중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에서는 너무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여기보다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뭐 30대에도 20대에도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우리는 대끼 밥을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느라고 여러분들이 희생했고 아이들이 또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불평할 일들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또 병이 걸리면 여러분이 내 이 병만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나는 봉사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병 딱 고쳐주니까 봉사는커녕 싹 다시 잊어버리는 게 또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몬의 장모 집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병자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갈릴레아로 가셔요. 갈릴레아. 갈릴레아는 사방 3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방 30km면 아마 이 키치너 워털루보다는 더 작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갈릴레아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곳으로 예수님은 다시 되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연중 제 5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갈릴레아로 돌아가자.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레아로 돌아가자. 그 뜻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갈릴레아는 복음 선포에 시작한 곳입니다. 시작한 곳.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시작한 첫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인 첫 출발점으로 여러분이 되돌아가야만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아는 이제 사방 30km 내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바오로 사도를, 열두 사도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갈릴리아는 전 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우리가 지금 미사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갈릴리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전도 갈릴리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 갈릴리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릴리아로 되돌아간다 하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갈릴리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왜 침묵 명령을 이렇게 강조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